조선으로 떠나는 여행. 1392년 개국하여 태조 이성계부터 1910년 순종까지 총 27명의 왕을 배출한 조선. 500여 년 동안 이어진 조선은 세계사의 유례가 드문 장기 존속 왕조인데요. 27명의 임금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조미래 방송원과 함께 조선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미래 씨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붕당 간 대립이 가장 심하게 전개되었고 세 차례의 정권 교체를 겪은 임금 숙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조선이 어느 시점으로 떠나나요?
네, 오늘은 조선의 20번째 임금 경종과 21번째 임금 영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방송원님.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장희빈 기억하시죠?
물론이죠. 조선시대의 절세 미녀로 손꼽히는 사람이고 한때 숙종의 부인이기도 했잖아요. 숙종의 첫 번째 부인은 일찍 죽어서 그들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고 숙종과 두 번째 부인 사이에도 자식이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숙종은 장희빈과 사랑에 빠졌고 마침내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거죠. 어때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숙종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가 바로 조선의 20번째 임금 경종이에요. 경종은 남인 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왕세자가 되었어요. 경종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당시 붕당 정치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방송원님, 숙종 때에는 환국이 3번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전개되었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한국은 두 개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남인과 서인이 서로 번갈아가며 권력을 잡게 된 것을 이야기하죠. 숙종이 즉위 초에 집권당은 남인이었는데 남인들이 용모 사건에 휘말려서 몰락하고 그 권력이 서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죠. 이게 첫 번째 한국이었고요. 두 번째 한국은 장희빈의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할 것이냐의 문제를 두고 벌어졌고 그 결과 권력이 다시 남인에게로 넘어갔죠. 세 번째 한국은 숙종의 두 번째 부인 인현왕후의 죽음이 장희빈의 저주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발생한 것으로 이때 남인이 몰락하고 권력은 다시 서인이 잡게 되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환국의 결과 권력을 잡고 있었던 쪽은 서인이었고요. 그런데 경종은 장희빈의 아들이었고 장희빈은 남인 쪽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경종이 왕세자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은 모두 남인이었어요. 하지만 경종이 왕이 되었을 때 경종을 지지해 주었던 남인 세력은 정말 약해져 있었고 반대파였던 노론 세력만 남아있었어요.
한마디로 경종은 반대파인 노론 세력이 둘러싸인 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런데 남인 세력이 반대파는 서인 아닌가요? 노론은 갑자기 어디서 등장한 거죠?
노론은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또 다른 파예요. 세 번째 환국의 결과 장희빈은 죄인이 되었고 그러면 왕세자인 장희빈의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두고 서인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게 되었거든요. 이때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지는데 노론은 죄인의 아들을 다음 왕으로 올릴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소론은 세자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다는 조금 더 온건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리고 경종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노론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자신을 지지해 주던 남인 사람들도 없고 어머니도 죄인으로 취급받아 죽었고 세 번째 한국 이후 경종의 세자 자리는 위태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외로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경종의 세자 자리는 이렇게 불안정했지만 결국은 조선의 20번째 임금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숙종과 정식 왕비들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경종의 자리를 가장 위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경종의 이복 동생이었어요.
그렇다면 숙종과 장희빈 사이에 낳은 아들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었나요?
네,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숙종과 무술이 최씨 사이에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 기억나요. 무술이는 궁궐에서 청소를 하는 여인을 가르쳤죠. 신분으로 보면 최하층 신분에 속하는데 이 무술이 최 씨는 숙종에게 한심을 얻었고 이 둘 사이에 결국 아들까지 생기게 됐죠.
네, 그리고 그 아들이 연인군이었는데 이 연인군이야말로 경종의 자리를 가장 위협했던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노론들이 연인군을 지지했거든요. 그리고 경종이 왕이 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노론은 경종의 이복 동생인 연인군을 빨리 다음 후계자로 임명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어요.
아직 왕이 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후계자라니. 게다가 그 후계자를 경종의 아들이 아닌 이복 동생으로 임명하자는 거잖아요. 친아들이 좀 심했던 건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왕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어요. 경종은 이렇게 불안하게 왕 자리를 유지하다가 결국 병이 악화되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여기에 독살설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그 내용은 경종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이복 동생인 연인군이 형의 쾌차를 바라며 개장과 감을 바쳤는데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설사와 배앓이가 심해져서 결국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개장과 감에 독이 있었고 그것을 경종의 이복 동생 영인군이 바쳤다는 독살설이 퍼졌던군요.
네. 그런데 이 독살설은 소론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특히 집권 세력에서 밀려나 있는 남인과 소론이 이 독살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게 됐어요. 연인군에 의한 독살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사실 한의학에서 보면 개와 감을 함께 먹으면 복통과 설사가 난다고 전해져요.
결과적으로는 경종이 죽고 영인군이 조선의 21번째 임금으로 즉위했고 그가 바로 영조인 거네요. 노래 듣고 이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임형주가 부릅니다. 애별리. 임형주의 애별리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독살설은 영조가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조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어요. 이는 이인좌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소론과 남인 사람들이 일으켰던 난이에요. 그들은 경종의 죽음에 영조와 노론이 개입되었다 보았고 경종의 독살설을 끊임없이 제기했고 심지어 영조가 숙종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경종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의미로 항상 흰색 상복을 입기도 했어요.
이는 임금으로서의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한 거나 다름이 없네요.
네, 일종의 반란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곧 진압되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또 다른 사건, 나주 벽서 사건이 일어나요. 소론이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나라를 비방하는 글을 쓴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소론파 세력 여럿이 연루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영조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소론과 남인 세력을 분명히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영조가 자신을 지지하는 노론 세력에게만 철저하게 의지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조가 취했던 정책은 탕평책이었거든요.
탕평책이라면 숙종도 취했던 정책이죠. 당파 간 갈등을 없애고 정치적 균형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당파, 즉 붕당은 학문적, 정치적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해요. 붕당 정치는 초반에는 각 당이 서로를 올바르게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변질되어서 점차 서로를 모함하거나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권력 다툼의 장으로 바뀌어갔고 붕당 간 갈등도 정말 악화되었어요. 이러한 붕당 간 갈등이 가장 심했던 때가 바로 숙종 때인데요. 방송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숙종은 이러한 당파 간 갈등을 없애고 정치적 균형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탕평책을 실시했어요. 사실 그가 취한 정책은 진정한 의미의 탕평은 아니었어요. 탕평이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숙종은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완전히 몰아내고 반대 당파를 등용하는 정치를 펼쳤거든요.
그랬죠. 숙종은 애초에 당파가 하나밖에 없으면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네요. 그렇다면 영조가 취한 탕평책은 어땠나요?
영조는 그래도 진정한 의미의 탕평 정치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는 숙종의 아들이고 숙종 때는 붕당간 갈등이 가장 심했던 시기예요. 영조는 어렸을 때부터 붕당간 대립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붕당 정치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붕당 정치의 폐단을 지적했고 탕평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영조는 당파와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고자 했고 노론과 소론의 우두머리를 불러서 양 당의 화목을 권했고 자신의 탕평 정치에 반하는 사람들을 관직에서 파면시키기도 했어요.
영조가 강력하게 탕평책을 밀어붙인 것 같네요. 그래서 붕당에 속한 신하들도 영조의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영조는 신하들이 편을 갈라 자신들의 이익만 좇는 상황이 왕권을 약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붕당 간 갈등을 없애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영조의 강력한 탕평 정책 실시는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붕당들이 권력에 눈이 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만 했잖아요. 백성들의 삶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았던 거고요.
네, 맞아요. 붕당 간 갈등만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 답답하기도 했었죠. 백성들의 삶을 돌봐야 할 사람들이 당쟁이나 일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영조 때에 와서 그러한 상황이 조금 완화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조 시대에는 백성들을 위한 정책도 많이 실시되었어요. 이 얘기는 조금 뒤로 미뤄둘게요. 방송원님, 혹시 서울시 명륜동에 있는 성균관 대학교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죄송한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제가 갑자기 성균관 대학교 이야기를 한 것은 그곳에 탕평비라는 게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영조는 자신의 탕평 의지를 확고히 알리기 위해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웠어요. 탕평비는 영조가 직접 쓴 것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두루 사귀어 편당을 짓지 않는 것이 군자의 마음이고 편을 가르고 두루 사귀지 못하는 것이 소인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군자는 유학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뜻하고 소인은 되지 말아야 할 인간상을 말해요.
성균관 대학이라고 하면 저는 그 북한의 고려 성균관 대학이 생각이 나요. 북한에도 이제 있거든요. 이제 항해북도 그 개성시 방직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나름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성균관 대학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같은 이름을 가진 대학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성균관은 당시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이었고 이곳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치러서 많이들 관리로 등용이 됐잖아요. 아마 영조는 그러한 예비 관리들에게 당파와 관계없이 관리를 등용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자고 한 것 같아요.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역시 그러한 탕평의 뜻을 가지고 관리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고요.
그랬을 거예요. 영조의 탕평 정책과 관련된 음식도 있어요. 혹시 탕평채라는 음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들어는 봤는데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군요. 이 탕평채는 녹두묵에 고기볶음, 숙주, 미나리, 김 등을 섞어서 만든 묵무침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한식이네요?
네. 네. 영조가 신하들과 함께 탕평책에 대해 논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음식상에 이 음식이 나왔고 여기에 탕평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탕평채에 들어가는 재료의 색은 각 붕당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녹두묵의 흰색은 서인, 볶음고기의 붉은색은 남인, 미나리의 푸른색은 동인, 김의 검은색은 북인을 대표하는 색이거든요.
탕평채라는 음식에 그러한 역사가 들어있었다니 참 흥미롭네요.
네. 영조의 이러한 강력한 탕평책 실시, 당파에 상관없는 인재 등용을 통해 정치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조 때에는 여러 개혁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도 많이 시행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을 듣다 보니까 영조가 펼쳤던 탕평 정책, 지금 우리 현 정부도 그런 영조의 그런 탕평 정책을 그대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한도 이런 정치가 현실로 구현이 되겠으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조미래 방송은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